오늘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좀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부터 네 번에 걸쳐서 복음서를 보고 마지막 두 주는 또 다른 조금 이야기할 것들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나누어 드리면서 구멍을 친절하게 열심히 뚫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교회 저기 뭡니까? 사무 담당하시는 분 하나 채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구멍을 친절히 뚫어드렸는데 바인더를 이렇게 딱 저같이 이렇게 해서 가져다니신 분들이 없으세요. 예. 바인더까지 사드릴 걸 그랬어요. 다 이렇게 구멍 이렇게 꼽아서 볼펜도 가져오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죠. 오늘 사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굉장히 어려워할까 봐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번 어려운 것도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충격을 받고 또 다음에 어려운 거 있으면 그것쯤이야 하고 넘길 것 같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과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까지라 하면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 2000년 동안 이 복음서를 읽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특별히 지난 2, 300년 동안에는 거의 뭐 결혼 안 하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평생을 이 복음서 연구에 바친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의 결과로 우리가 21세기를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진리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고 도전받고 또 우리의 시대를 그 진리로 감당하고 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의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그 수고, 그리고 물론 전부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상한 길로 갔고,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다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수고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더라는 건데, 그들이 해놓은 결과물을 우리가 그 위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사를 또다시 새로운 발전과 성경의 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 일을 우리가 실패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난 30년 정도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 수동적인 성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귀만 열어놓고 계시면 우리가 강단에서 멋진 말들을 쏟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귀만 열어놓으면 즐겁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듣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쳤죠.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개중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모든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을 도움을 얻어서 일상에서 성경을 읽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홀로 계신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집에 예쁜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쁜 조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홀로 계신 할아버지는 그 조각상을 굉장히 소중히 다룹니다. 그 집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봐요. 나무로 깎인 상인데, 그것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걸 지금 접근하는데, 의미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조각상을 보면서, 아, 이 모양을 보고, 이게 뭐몇년 됐겠다. 왜이 집에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르신에게 무슨 의미일까? 뭐이 정도로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조각상의 주인인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나무 조각 그 이상의 사랑하였던 아내와 처음 여행 가서 서로의 그 인생을 다짐하면서 그때 구입했던 여행지에서 구입했던 조각상이라면 이 어르신에게는 그 조각상은 단순한 나무의 조각의 그 이상의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년이 넘도록 거의 간직하고 돌아가실 때도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읽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과연 의미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고등학문을 배우신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문법적 구조와 논리적 진술, 우리 한국말로 된그 표현들, 양식들, 이런 걸 통해서 의미를 캐치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성경의 전부일까요? 성경은 훨씬 더 풍성한 그 역사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성경에서 그 의미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가져와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럴 만큼의 실력도 없고 또 그렇게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 그 의미란 무엇인가에서 보면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지평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먼저는 누군가가 그 누군가에게 글을 쓰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경의 구조잖아요. 1세기에 누군가가 그걸 우리는 이제 복음서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을 써서 그 누군가에게 분명히 줍니다. 읽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무슨 막 암호로 되어 있다든지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이 성경을 쓰는, 이 글을 쓰는 자의 목적이 그 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글을 읽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지. 내 글을 읽고 머리 아파, 혼란스러워,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기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이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최대한 글을 쓰는 데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 글을 읽을 때 설득되도록 논리적으로도 정확해야 되고 뭐 곁가지들을 끼워 넣을 그럴 여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정성스럽게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저자라는 거예요. 저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가 글을 씁니다. 그죠? 그 저자가 쓴 것의 결과가 이제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본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읽도록 의도한 저 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서 독자는 1차 독자라고 좀 구별해 봅시다. 1차 독자. 1차 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가 의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몇차 독자죠? 모르죠, 뭐. 2000년 동안이니까. 자, 우리는 무슨 독자예요? 몇차 독자인데, 이 사이가 갭이 2000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내가 지금 읽은 성경과 2000년 전에 어떤 기독 공동체가 읽었던 성경의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실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저자가 1차 독자에게 의도한 어떤 것은 분명히 이 텍스트 안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생각하고 쓰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 저자는 다만 1세기 1차 독자만을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디 지역 어느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고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는 요한이 목적하는 염두에 두는 1차 염두에 두는 독자는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의미라고 하는 것, 의미 추상적이죠. 의미라고 하면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죠. 아, 이것의 뜻은 이거다. 자,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이 본문의 뜻, 그러니까 뭐 산상수훈의 이야기의 그 가르침의 뜻은 이거다라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생각을 이제 조금 그 워밍업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의미는 누가 만들까요? 의미는 누가 만들까요? 수줍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자신 있게, 뭐 우리 교회입니다. 너미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뭐 틀려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 세 개 중에 하나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자가 의미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자가 생각하고 의도를 해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이 저자는 이 텍스트 안에, 이 본문 안에다가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본문을 아무리 작성해도 이 독자가 이것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를 독자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성경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읽다가 어디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어디 마태를 찾아갈 수도 없고 마태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는 지금 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저자에게 접근할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텍스트라고 하는 이 본문밖에 없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저자라는 정보가 이 본문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역사 속에 2세기에 속사도들, 그 이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라고 하지, 본문을 눈 씻고 찾아봐도 마태가 저자입니다라는 정보는 없어요. 심지어 누가복음도 읽더라도 내가 쓴다라는 말 있지, 그 내가가 누가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로서 저자가 분명히 의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저자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가진 것은 이 텍스트라고 하는 이 본문이라고 하는 성경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성경 가지고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독자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모르겠다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역할인데요.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보면은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 전달하는 그의 의도, 의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가 이 본문을 쓰면서 분명히 이것을 의도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이것, 그게 의미가 돼요. 의미라는 거예요. 미닝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게 의미인데, 그러면 의미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해야 될 게 뭐예요? 도대체 마태는 왜 이 글을 이렇게 썼을까?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을 목적했을까? 그의 의도 또 그의 신학, 이게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이 또 의미를 만들 수 있는데, 본문 안에, 이 본문 안에 우리가 마태에게 못 물어보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들, 구조들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이 본문 안에서 아, 이 뜻은 이 뜻이겠다라고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이 본문 안에 있는 의미, 이 내용, 이것을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측면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읽고 있는 독자가 발견하는 교훈, 아, 이 본문은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 본문이 이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들, 이것도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부 다 포괄해서 우리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한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객관적인 것은 텍스트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이 독자로서, 한 독자로서 우리는 a reader지 the reader는 아니에요. 2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다는 문제예요. 그리고 텍스트 안에도 보면은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저자가 의도했던 1차 독자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인 편지를 읽다 보면 분명하죠. 수신자가 분명해요. 그러나 복음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들을 발견해내야 되는 그런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의미란, 그래서 이 세 가지, 저자가 그 이것은 이것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규범적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해요? 믿게 하는 신앙을 요구해요. 성경의 의미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성경의 의미인 줄 깨달았으면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굉장히 규범적이에요. 신앙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앞서 종합해보면 저자가 의도한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독자가 깨닫는 것, 이게 다 의미인데 결국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발견한 의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그 절박함,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 정당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1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이 의미와 관련해서의 논쟁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사후에 이제 초대교회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많게는 4, 5세기, 7세기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그래요. 초대시대, 교부시대. 지난 교회사의 그 종교계 500년 때 얘기했듯이요. 자, 이 시대의 그 진리의 의미와 이 진리의 논쟁은 뭐에 초점이 맞춰졌었냐면, 그게 진리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진리인지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부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시대.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뭐라고 정해요? 이단. 그래서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까지 강조해야 되는데, 어느 시대 초대교회 역사 속에, 혼란의 시대, 교부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니까, 인성을 무시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정죄하고 막 불로 죽이고 막 이렇게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 그러나 이 시대에 이들이 관심 가졌던 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진리를 정의하는 시대. 그래서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죠? 그리고 교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 그리고 이 성자가 누구시며,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교리들이 아주 이제 여기서 다듬어지게 되는 이 시기예요. 결국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요. 자,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카톨릭 시대는 이 진리가 분명히 교부 시대까지 선명해졌던 그 진리가 중세 카톨릭에 갇히게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진리를 그들만의 전유물로 가둬버리고 이제 중세의 이 카톨릭 시대의 교황을 비롯하여 권력을 쥐기 위한 수단으로 진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교황이 그들만 소유하고 점유하는 그 진리를 꺼내서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믿어야만 되는 시대. 사람들이 혹은 그 사도들이, 그 수도사들이 직접 그들이 진리에 접속해서 진리를 발견해낼 수는 없는 시대. 철저하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교황권에 갇혀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 진리는 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보존이 되다가 점점 갈수록 정치와 종교와 또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수단으로 진리를 사용하면서 점점 진리를 왜곡하게 되죠. 그래서 뭐 면죄부도 나오게 되고, 중세시대는 이 진리를 가두고 그들이 그들의 사유하고,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진리를 왜곡했던 시대. 종교개혁 시대는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게 진리가 갇혀 있었던, 카톨릭 안에 갇혀 있던 진리를 끄집어내서 많은 성도에게 그 진리를 안겨주고 우리 성도들도 그 진리에 각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들도 진리를 깨달아 갈수 있도록. 종교개혁 시대는 바로 진리를 모두에게 허용한 시대. 인문주의 시대로 오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인문주의 시대는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진리는 이거다라는 게 분명해졌고, 그러므로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명령을 받았는데, 인문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들이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들이 우리가 도대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무엇이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무엇이 판단합니까? 우리의 이 머리가 판단해요. 이성이 판단합니다. 이성으로 진리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성은 진리인지 아닌지, 더 나아가 그 진리 위에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인문주의 시대예요. 이성이 최고인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 이성이 꽃을 피우고 그 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정말 진리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라는 게 있을까? 진리는 자꾸 우리를 구속하고 붙잡아 매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면 우리는 더큰 발전과 더큰 유토피아를 우리의 이성이 책임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이제 거부하는 시대가 돼요. 진리는 없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우리가 유명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신이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이성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진리 문제가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서 논쟁이 되어 왔고,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특히 학생들은 구속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너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버려 둘 때 그들은 그 자유로움 속에 엄청난 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우리의 그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크리스찬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녀들 너무 구속하지 말아라. 가정의 틀에 가두려 하지 말고 이게 점점 확대돼 진리라고 하는 그 틀로 그 우리를 묶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제 없는 시대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으니 너무 그렇게 고집스럽게 교회 다니라고 강조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예수만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기에 예수 아니어도 진리가 있더라. 폭스바겐 차량 옮겨주세요. 우리 폭스바겐 차 없을 텐데요? 있나요? 폭스바겐 이제탈 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이잖아요. 그 전통이 파괴됩니다. 자유로운 구속되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런 중에 우리가 과연 진리를 붙들고 수호할 수 있을까? 여전히 자녀들에게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진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의미와 해석 부분에 사도행전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를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왜 헤르메스라고 말하냐면 헤르메스라는 말은 인터프리터예요. 신의 인터프리터. 바울이 막 말을 하니까 예. 그는 뭔가 이 엄청난 걸 가져온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면서 바울이 막 설명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고 그의 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해석하는 자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해석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캐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기 그 체크해야 되니까 막 글자만 읽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읽으시면서 뭔가 이 전후 문맥도 따져보고 거기에 있는 의미도 따져보면서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기도 하고 한글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옆에 영어도 좀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이때 이 본문 옛날에 최 목사가 설교했는데 그때 이런 거였나? 그럼 뒤져도 보고 더 열심히 있다면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의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경 읽다가 복음서가 이제 특별히 이야기로서 재밌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요. 그 안에 내가 있게 돼요. 그 등장하는 인물의 경험이 내 경험처럼 내가 어느 순간에 감정 이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참 안타까움 혹은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비방도 해요. 이처럼 저런 못된 놈들. 어느 순간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석의 과정이 혹은 그 결과물이 상당히 주관적일 때가 많더라. 그러니까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읽더라.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의미를 얻더라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해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읽어서 아 이거야 라고 깨달은 그 의미가 여러분의 주관적인 결과물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런 걱정 없이 성경 읽으십니까? 내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은 아닌가? 내가 깨달은 이것이 전혀 성경의 저자, 독자, 아니 저자 텍스트가 원하는 의미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주관성의 문제죠. 자, 의미, 그 지난 2, 300년 동안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발견하는 노력 속에서 굉장히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발견하는 그 과정,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한 가지만 고집한 게 아니고 한 가지에서 그것만 계속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다른 것으로도 보고 다른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경을 처음에 맞췄는데 그 안경을 보니까 아, 잘 보였어요. 근데 점점 그 안경은 그거밖에 못 보겠어요. 그러면 안경을 교체해서 보니까 그 이상 다른 부분을 또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안경을 바꿨던 시대가 지난 2, 300년의 시대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안경들을 몇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경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거기 보면 의미 발견을 위한 방법들, 이 안경들, 이들이 초점을 둔 것이 주로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서가 어떻게 그 의미를 갖게 되는가. 둘째, 셋째, 1세기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인데요. 중요한 질문들인데 자,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1절 3절 시작.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던 누가복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성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걸로 했는데 복음서가 만들어진 과정을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이 몇 절에 담아준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나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분명히 30년쯤에 끝난 얘기들이에요. AD 30,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끝난 얘기들. 그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뭐 했다고요? 전해줬대요. 분명히 이거는 다른 다음 단계예요. 이 1단계와 다른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이 있었고 그분이 가르친 어떤 게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있었던 일꾼들, 목격자들,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전달해주기 시작해요.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2단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했다는 것은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이 입에서 입으로 하는 구전이 일단은 빠르게 구전이 먼저였었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내력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대요. 이것은 구전이 아니고 뭡니까? 기록입니다. 기록 단계예요. 구전 단계를 지나서 기록 단계로 넘어왔는데 물론 이것이 딱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구전도 있었고 기록도 동시에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기록 단계입니다. 분명히 기록 단계와 구전 단계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로 기록된다는 것은 구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른 단계.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 나가 이제 우리는 누가라고 말하는데요. 나도 누구에게? 각하에게 차례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 누가의 단계도 기록의 단계이긴 하지만 앞서 부술든 많은 사람들과 달리 나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도라고 하는 이게 결국은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이 쓰여진 단계. 누가가 그러면 혼자 눈 감고 성령의 역사로 썼나요? 그거 아니고 분명히 앞에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에 구전이 있었고 요것들을 다 수집하고 누가가 뭐 했다 그래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이 자료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게 객관성이 있는 건지 혹은 이게 아주 그냥 그 과장이 가미된 건지 혹은 이것은 우리 사도들이 잘못된 거라고 규정한 건지 이거는 인용해도 된다는 아주 권위 있는 자료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 자세히 살펴보고 미루어 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내가 써보겠다. 예. 이게 바로 네 번째 단계, 복음서가 쓰여지는 단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네 단계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구전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 단계. 이 구전과 이 자료의 수집 단계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딱 이렇게 뭐 칼로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겹칠 수 있어요. 아무튼 구전이 먼저 그리고 자료들, 기록들이 그 다음 단계가 돼요. 우리가 가진 복음서는 지금 이 네 번째 단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는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복음서가 이 세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세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예. 점점 표정들이 예. 약간의 스마일 하시는데 이게 그 포기해서 그러시는 건지 이해했다는 표현인지 좀 적극적으로 좀 저에게 정확한 표현을 해주세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세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이 네 번째 단계, 그들이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여러 안경들이 있었는데 그 안경들이 이 단계 단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만든 안경들이에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시간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좀만 더 할게요. 자, 어떤 단계들이 있었는가? 먼저 이 자료 비평이라는 말은 비판이 아니고요. 분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분석, 뭐 자료 비평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문제요? 거기 시작. 공관 복음서 문제. 공관 복음서에 문제가 있어요. 공관 복음서가 뭡니까? 공관이라고 하는 공통된 퍼스펙티브, 관점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말해요. 요한은 빼고 이 세 복음서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세 개가 굉장히 비슷하더라. 일치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냥 일치한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막 의존하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치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복음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또 어떤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갖다 채우고 막 이런 수정, 변화 이런 것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공간 복음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만 확인되는 것이 시작이 아니고 그 옛날 4세기 어거스틴도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걸 발견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준 답이 뭐였냐면 마태가 제일 먼저 썼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어거스틴의 답이에요. 마태를 먼저 쓰고 그 쓰여진 마태복음을 마가가 갖다가 베꼈다는 거예요. 일부를. 그리고 나서 누가는 그 다음에 마태 거, 마가 거를 가지고 자기 복음서를 지금 아까 썼다. 이렇게 답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가 분명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우선하고 어떤 게 무엇에 의존하는가를 이 어거스틴은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냈어요. 마태가 우선했다. 이 당시에 그 4세기에 나름대로의 이 의미의 해석을 발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2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뭐 확실하게 꽝꽝꽝 도장 때릴 수는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분석 비교를 해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을 거라는 것에 무게를 우리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마가가 제일 먼저 쓰였다면 마태하고 누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뭐 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행을 해요. 평행한단 말은 굉장히 누가가 이 마가가 제일 먼저 1번이라면 누가가 이 마가 걸 갖다가 많이 썼죠. 지금 평행한 구절들을 제가 따온 거예요. 마태도 마가 거를 갖다 썼는데 일부 이렇게 갖다 씁니다. 적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가 거를 갖다 썼고 마태도 갖다 썼고 서로 간의 의존성을 보이죠. 그 외의 것은 차이점들이 있고 다른 점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의 것을 의존했을까? 그래서 처음에 두 자료설이라고 이런 가설을 하나 세웁니다. 두 자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료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 거를 갖다 썼다는 게 이제 마가가 첫 번째 자료, 이게 1, 자료 1이에요. 1. 두 번째 자료는 이거는 Q라고 하는 거를 그냥 가설로 학자들이 세운 거야. Q라고. 이건 뭐냐면 분명히 마태와 잘 들으세요. 마태와 누가가 마가 걸 갖다 썼는데 이 마태와 누가에는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분명히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약간의 다른 어떤 표현들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A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 A라는 스토리가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이 A가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A가 어디서 왔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어디서 왔을까? 이 두 사람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Q라는 어떤 문서가 있었을 거다. 어떤 자료가 있었을 거다. 거기서부터 마태가 가져오고 누가가 가져왔을 거다. 이게 두 자료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다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리는 것은 뭐냐면 마태만 가지고 있고 또 누가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가 많아요. 자료 성경에 복음서에.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마태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마태의 표시인 M, 마태. 누가의 표시인 L, 그래서 M 자료, L 자료. 처음에 있었던 두 자료. 토탈에서 자료가 몇 개요? 네 개에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랬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 복음서 세 개에 나오는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설명이 되니까. 이게 무슨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이 역사가 있어서 그 다음 역사로 넘어가요. 양식비평이라는 건데 이 양식비평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폼이에요. 폼. 이 시대는 참 좀 암울한 시대였어요. 독일이 신학을 지배했던 1900년대를 들어서면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 40년, 50년의 역사인데 이때는 무엇에 관심을 있었냐면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이야기 그 구전되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 방식이 착안됐냐면 독일의 민담설화 시골에 이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굉장히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기록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수백 년 동안 어느 시골에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복음서도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느 시대에 그 공동체 그 마을에 어떤 시대에는 그 이야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던 이야기가 그 다음 세대에 그 이야기를 똑같이 전달하면서 뭔가를 더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 아버지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달라져서 그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 시대에 가서는 이 이야기가 또 그들의 상황에 맞게 또 바꾸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점점점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흐르는 거예요. 복음서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시대에 어느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어떤 또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를 좀더 추가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이해를 했더라. 아주 그 스마트하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양식 비평으로 우르르 몰려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쭉 따져보니까 거기에는 선언이라는 종류도 있고요. 기적 이야기들도 있고,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전승, 구전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 복음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이 양식들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확인된, 발전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걷어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그 자리까지 갈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아까 불행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복음서를 그야말로 한 손에 가위, 한 손에 풀,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다 자릅니다. 자르고 이걸 여기다 붙이고, 이것도 잘라내고 여기다 붙이고, cut and paste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성경이 난도질 당하는 시대,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들은, 이야기들은 초대교회가 만든 이야기. 예수님이 실제 그 역사를 하셨는지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초대교회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것은 이야기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지. 실제 예수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그때는 아마도 다른 일이 있었을 거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하나 꺼내놓으니까 숨겨놓던 도시락들을 다 꺼내놨던지 또그 상황이 안 맞으니까 그 무리들 중에 갑부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떡 쏠게요 해가지고 다 먹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참 암울했던 시대고 성경이 난도질 당했고 성경의 권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떤 그 신격화된 그래서 기적들을 다 뺍니다. 기적들은 다 교회가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당시 참 암울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양식 비평을 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버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했던 방식이 조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했던 방식이 거기 편집 비평으로 넘어가시죠. 편집 비평. 최종본으로서의 복음서. 양식 비평의 제자들이 관심 가진 게 이제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다 난도질 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성경, 그 자체를 전체 하나로 한번 봐보자.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자, 그냥. 잘라내지 말고, 읽자. 그래서 이들의 관심이 이제 어디로 치중이 되냐면,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한 그 마태에 초점을 맞춰요. 마태는 왜 이렇게 복음서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마태가 했던 편집 작업, 그래서 편집 비평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수정하고 삽입하고 이야기들을 재배열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자, 작가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수정 작업, 교정 작업, 편집 작업을 해요. 이때 그냥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 2, 3 이 배열과 1, 3, 2 혹은 그 배열을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 의도, 그게 곧 성경의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 왜 이 사람은, 왜 마태는 누가와 같은 이야기를 누가와 마가와 다르게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꿨을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 마태가 이래서 바꿨겠구나라고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졌을 때 이 편집 비평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가장 선명한 안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집 비평이 나오기까지 필요했던 비평이 양식, 그 뒤에 자료 비평. 그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집 비평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라고요? 자기의 주관성을 최대한 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마태가 마가와 누가와 달리 전치사 하나를 바꿨다. 그 전치사 하나 단어를 바꿨다. 요것까지 이제 학자들이 왜 바꿨을까 질문을 해요. 뭐 그냥 바꿨겠죠. 이렇게 답내면 끝내는데 요걸 왜 바꿨을까 하면서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바뀐 이런 거의 차이점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게 곧 이 사람의 신학이다 라고 막 하면서 조금 과하게 자기들의 주관성을 이렇게 투여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전체로 본다는 것은 성경을 마태복음 전체, 마가복음 전체 이렇게 본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이야기 비평, 그 다음 시대에 이제 이야기 비평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특징은, 편집 비평까지의 특징은 뭐였냐면, 학자들이 어디에,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냐면, 역사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그 단계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시간 속의 역사. 기본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가졌어요. 그 시대에 누가는 어땠을까? 그 시대에 마태는, 그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의 공동체인 마태 공동체의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 자, 이런 역사 속에는 마태라는 사람, 마태가 의도한 그의 공동체,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가 직면한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 있단 말이에요. 편집 비평까지는. 그런데 이 역사 비평으로 넘어오면서, 아니, 이 이야기 비평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전환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 비평은 성경을 문학으로 보자는 거예요. 문학. 여러분이 소설을 읽습니다. 혹은 문학을 읽어요. 문학을 읽으면서 문학 속에 등장하는 뭐 히스토리,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 문학이 쓰여질 당시에 작가의 백그라운드,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배경에 자랐으며 그가 이것을 쓸 때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물론 우리가 뭐 음악 같은 게 보면은 베토벤이라든지 그의 피스들을 이렇게 접할 때 이 피스가 나오게 된 그의 배경, 눈이 멀고 막 이런 어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미완성의 작품, 막 이런 어떤 역사를 들으면, 알고 음악을 들으면 좀 더 감정이입이 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특별히 요한 복음까지 한다면 이 복음서들의 저자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는 저자에게로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행위를 아예 포기하자. 다시 말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시작한 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비평 안에는 역사성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놀라실 텐데 마태복음을 이야기 비평으로 이해한다 할 때 그 분석하는 사람은 마태가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마태가 아니어도 돼요.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경이에요. 그걸 읽자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야기 전체로 성경을 보자는 건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조그마한 이야기들, 복음서 보면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죠. 이 조그마한 사건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연극의 막이 전환되듯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가시다가 예루살렘 들어와서 사역, 이게 딱딱 끊어지잖아요. 이 장이 끊어지면서 거대한 이 연결된 하나의 막이 형성되고 요것들이 연결되면서 전체 이야기가 되더라. 그것들을 좀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보자. 그러니까 이야기 분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서로 비교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읽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어가는 방식인데, 문학을 여러분이 읽으시니까 소설을 읽든지 혹은 뭐 영화를 보든지 뭘 하더라도 문학과 접해 있는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의미를 캐치하는 방식 중에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플롯, 구성,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가. 그죠? 또그 안에 인물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 작가는 이 인물들을 어떻게 묘사하면서 그 인물을 발전시켜 가는가, 이런 거 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모먼트에서는 배신을 하네? 이 나쁜 놈이네? 아, 마지막에, 아, 이러려고 그랬구나. 막 이런 것들. 인물을 중심으로 읽죠. 그 다음에 배경, 장소, 시간, 사회, 문화적 배경들. 그다음에 어떤 주제가,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주제, 배신이라는 주제. 이런 것들이 쭉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그것들을 캐치하면서 복음서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저자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사용하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 비평의 문제점은 뭐냐면, 장점은 하나를 통일성 있게 쭉 본다는 건 장점이지만, 너무 역사에 무관심해요. 너무 역사에 무관심해요. 그래서 복음서를 마치 소설처럼 읽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읽어내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이. 그거는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되죠. 신앙을 하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우리에게는 약간의 그런 태도는 방식은 유용해도 그런 태도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 간략하게 보면 독자 중심이라는 이 비평이 오늘날 굉장히 유행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주 심하게 말하면 성경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요. 성경엔 전혀 의미가 없다. 언제까지? 내가 그걸 펼쳐서 내가 읽을 때까지. 내가 읽어야만 성경에서는 의미가 튀어나온다. 그러기 전까지는 성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 하면서 결국 내가 읽고 내가 발견한 게 의미다. 그래서 내가 읽고 발견한 것도 의미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본문을 읽고 다르게 발견하는 것도 의미다. 그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마음대로 읽어도 다 의미다.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해지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아프리카 내전에 있는,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읽는 성경의 의미와 오늘 이 헬리팩스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 달라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독일 나치 시대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메시지와 다릅니다. 왜요? 독자들이 달라서 그래요. 읽는 사람이 달라서.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 사람들의 이제 전제, 좀 위험하긴 가장 주관적인 읽기 방법이에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장 좋은 읽기, 성경 읽기란 무엇일까요? 그 한번 읽어봅시다. 그, 자, 읽어봅시다. 처음에 시작. 의미의 새 영역을 포괄적으로 읽어야 된다. 새 영역이 뭐였습니까? 본문, 저자, 독자. 여기에는 역사도 개입돼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서 내외의 1세기 역사적 정황을 파악하며 읽자. 이 역사를 파악하며 읽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고,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신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작. 네 개의 복음서에서 한분 예수를 인식하며 읽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읽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서가 갖는 문학적 독특성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자가 그걸 쓸때그 독특성을 가미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걸 분별하는 거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시작. 오늘을 사는 나의 삶에 올바른 의미를 적용하자. 이게 사실 제일 어렵고요. 사실 설교를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가 뭐냐면 이 본문에 들어있는 역사성과 문학성을 잘 살펴서 거기서 의미라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 대입해서 진리의 말씀으로써 이 의미니까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설교죠. 그게,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세 지평에다가 하나 더해서 이 독자라는 지평을 나의 삶의 자리까지 더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면서 중요한 작업이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마가복음부터 시작할 텐데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의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 역사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가 그려주는 예수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마태와는 다른, 마가, 누가와는 다른 어떤, 그러나 한분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마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의 신학. 그가 강조하는 주제.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그것을 주는 어떤지 그런 거. 이런 단계로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4시간에 걸쳐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만, 지금 한 내용들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단순히 글이 아니고, 또 단순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엄청난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과 그리고 시시때때로 달랐지만 그들의 다른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그들의 역사를 감당했던 우리의 앞선 독자들의 신앙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은 단순한 읽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읽기를 거룩한 읽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를 훌쩍 뛰어넘어와 나의 현실까지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읽는 거거든요. 여러분 읽으실 때에 좀더 이런 우리 오늘 이 시간 나눴던 그리고 전 시간에도 나눴던 그런 얘기들을 좀 상기하시면서 복음서를 신실하게 읽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웅장한 역사들이 있었는데, 오늘 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도 피상적이고, 우리 입맛에 맞게 읽고 닫아버리는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능히 살아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